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두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좀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면 이제 중순인데요.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지난 주일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새해 되면은 결심을 하는 이유가 작년 한 해와 같지 않은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결심하는 뭐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작년이 좋았으면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졌으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해에 결심을 합니다. 근데 가장 좀 달라져야 되고 또 달라질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뭐 말이나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먹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생각이 좀 바뀌고 마음만 결심이 선다 해도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가 않죠. 아니면은 마음 먹는 것 자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의 약점이라든지 나의 좀 모난 부분이라든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어떤 은밀한 죄라든지 뭐 습관적인 죄들, 반복적인 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지 않지만 참 바뀌지 않는 그런 나의 좀 생각이나 또 감정들, 행동들 이런 게 우리는 바뀌기가 참 원하죠. 정말 이제 우리가 좀 위기감을 느껴야 되고 또 두려워해야 될 때는 이런 게 좀 덤덤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 뭐 지금까지도 그래 왔는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살다가 죽지 뭐 이런 마음이 좀 든다거나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도 잘 안 됐는데 이게 그냥 내 원래 모습이겠거니 받아들이고 그냥 물 흐르듯이 뭐 이렇게 살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오게 되는 마음이나 생각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더 이상 좀 꿈꾸기보다 원하기보다는 그냥 좀 안주하게 되는 그리고 좀 받아들이게 되는. 그게 내 자신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더라는 거죠. 이제 그건 위기적인 상황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그러면 아 예수님의 열두 제자, 특별한 사람 혹은 교회의 리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 이제 제자의 종착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처럼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 목적은 뭐냐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뭐 정말 뭐 40에 한 가만 매를 맞고 막 배가 파산하는 어려움을 겪고 돌에 맞고 막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수고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거 혹은 제자 훈련의 지향점이 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무턱대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 때 제대로 믿게 돼서 거기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우리가 목표하는, 지향하는 최종점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계속 변화가 있고 성화가 있는 거죠. 그 변화와 성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보시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뭐 육체적인 탐욕 같은 것들, 뭐 이렇게 뭐 호색하는 거, 뭐 성에 이렇게 탐심을 갖는 거, 아니면은 죄된 습관들, 막 음란한 것들을 보고, 혹은 뭐 술도 뭐 이렇게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는 것도 아주 식탐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도 육체적인 부분들이고, 죄된 성품들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교만이라든지, 아니면 좀 씁쓸함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분노라든지, 아니면 너무 방어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죄된 성품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 믿는 이들 안에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와 뭐가 싸우고 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16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모두 원하는 뭐 변화를 꿈꾸고 성화를 꿈꾸고 성장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바로 그 강력한 메시지. 육신의 소욕을 너희가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괜히 뭐 이렇게 뭐 하이브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구도자를 뭐 꼬시려고 뭐 호객하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리라. 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결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은 뭐 믿은 지 10년 차가 되는 그 정도 연수에 접어들어야 가능한 것도 아니고, 혹은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뭐 지금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찬 사람들만이 가능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 순간, 즉 베이비 크리스찬 때부터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믿는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진 실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죠. 뭡니까? 그 약속은 우리 안에서 육체의 욕심이 완전히 소멸돼 버리거나 아니면 우리 내부의 싸움이 끝나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서로 대적하는 싸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약속하는 건 뭐라고요? 그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길 거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비결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주제와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도 이제 설교를 했던 적이 있고요. 또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보면은 walk in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죠. 같은 말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성령이 어디 계시길래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걸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실제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럴 수 있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오고 또 제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에 토대를 한다면 또 이제 여기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다음 주도 한 2, 3주에 걸쳐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제 지금부터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은 요번에 제가 이제 그 컨퍼런스 갔던 그 아이아베 마이클 비클 목사님의 강의 내용들을 제가 좀 기반으로 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도 말씀하고 있고 또 제 경험적으로도 확인된 것이 뭐냐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뭐 복잡하거나 신비스러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벽 보고 처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혹은 독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일단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야기 그러면 일방적으로 내가 할 말만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도 하고 귀 기울여 듣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듣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령님과 연결 지어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연결 지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움을 늘 받아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십니다. 거하십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사귀며 교제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 파트로 만드셨죠. 뭡니까? 영과 혼과 육. 어떤 사람은 영혼과 육, 영혼을 하나로 보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좀 세분해서 나온다면 영과 혼과 육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죠.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겠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과 혼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너희의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외적인 것, 이걸 우리가 단장하고 하는 거에 애쓰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 내면에 있는 사람 이것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권면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가 뭡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타는 배가 아니라 우리의 배죠. From the belly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from the belly라고도 하고 혹은 out of heart,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아니면은 innermost being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 사람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오셔서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 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와 살기 시작한다는 것 이것만 한번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피조된 사람인데 피조되지 않은 창조주이께서 들어와 사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But he who is joined in the Lord is one spirit with him. 이 사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그게 나한테 주는 어떤 implication,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봐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대학생 때 처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고 하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익히 알고 있는 이 사실이 크게 마음에 와닿은 적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너무 그게 막 와닿으니까 그것만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묵상하는 순간부터 자기로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막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저 설교 때도 한번 예화로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데이트하고 있던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뭐 미스 뭐 뭐에 걸릴 정도로 되게 좀 미인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귀면서 성관계를 갖지 않은 거예요. 요즘 뭐 미국의 문화에서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당시 이제 목사님이 아니죠. 이분이 너무 경건하고 자기 훈련과 절제가 잘 돼 있어서가 아니고 사귀는 아가씨가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경건한 또 아가씨니까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근데 남자니까 막 계속 그 자기 옷 속에 있는 그 정욕과 그것과 늘 이제 싸우고 막 애쓰고 막 허벅지 꼬집고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했던 거죠. 근데 그 사실이 느껴지고 그게 내 안에서 경험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런 싸움이 들지가 않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캠퍼스 안에 같은 기도 모임 가운데 몇십 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아마 원을 둥그렇게 쓰고 이제 손을 잡고는 이제 같이 기도를 했나 봐요. 기도하는데도 막 그 사실이 너무 막 감격스럽게 와닿고 너무 놀랍게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 수 있지? 이 생각이 막 너무 드니까 손잡고 기도하다가 순간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놀라운 사실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 옆에 손잡고 있는 이 옆에 있는 이 자매에게 뭐 사귀는 자매가 아니라 그 어떤 자매에게 하나님 이 자매에게도 내 잡은 손을 통해서 흘러가셔서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속으로. 근데 갑자기 그 자매가 꽝! 하고 쓰러지더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놀랍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왼쪽에 손잡고 있는 이 형제에게도, 이제 그 형제는 막 몸이 막 이렇고, 막 운동하는 형제였대. 하나님, 이 형제에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잡은 손을 통해서 흘러가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이 형제도 꽝!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바닥에. 그리고는 막 그때부터 막 쾅쾅쾅 넘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를 나왔을 거예요. 그 학교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 모임으로부터. 근데 어디서부터 비롯이 됐냐면은 이 한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당연하고 익숙한 뻔한 사실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면서 또 그것이 내 안에서 누려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흘러나기 시작할 뿐 아니라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전혀 어떤 육신의 욕심이 없고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실제를 인정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싸움은 너무 쉬운 싸움이 되고 그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으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것과 아무리 싸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이어서 다음 주에 계속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